같이 그 사람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제 온라인에서 모인 모든 성도들, 지금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심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심과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경배합니다. 이들의 경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삶에 대해서 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그 출발점으로 예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구원자 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돈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죠. 세 번째 설교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에는 좀 중요한 광고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지 마시고 온라인에서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광고 드린 김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설교를 다른 누군가가 듣는데 유튜브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 돈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돈을 대한 우리의 기본 태도여야 된다라고 자족이 우리한테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자족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6절과 8절에 있으면서 자족을 뭘로 해석해요? 최소한의 생존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해석합니다. 왜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까? 여러분 먹을 건 있죠 우리가. 입을 게 없으세요?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건 우리가 하는데 넘쳐나요. 그건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족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아, 가난을 지향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난을 수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죠. 그렇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좀 문제다. 이건 욕심이네. 가난을 수용해야 됐네. 가난해도 괜찮은 거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바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기독교적 경제관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부유한 건 왠지 좀 가난한 게 좀 더 일부러 막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가난을 수용하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부유하다면 다 나눠주고 가난해지는 게 훨씬 더 모범적인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죠. 왜요? 바울이 지금 분명 얘기하잖아요. 자족하라고. 그렇죠? 자족이 뭐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삶. 이게 자족이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에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좀 더 강화되는 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문화적 배경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화적 배경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유교적 베이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을 얘기하면 대부분 선비를 떠올리십니다. 이게 우리 머리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선비. 안빈, 낙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선비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막 가서 농사 짓고 장사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선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냥 뭐 풀뿌리 같은 거에다가 조금 쌀, 보리쌀 섞어서 이렇게 먹더라도 내가 논어를 읽으며 사서삼경을 읽으며 하늘을 보며 낚시를 하며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그렇죠? 내가 돈이 없어도 도를 즐거워하는 삶. 이게 안빈 낙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선비 같은 모습이.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선비처럼 말씀 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회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영적으로 즐거운 삶을 살고 돈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거. 약간 이렇게 사는 게 자족의 삶이고 건강한 삶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면 우리의 평범한 삶은 좀 모자른 삶으로 분류되죠. 우리의 8시간, 9시간, 10시간. 사실 여러분 8시간 일하신다고 하시면 우리나라 대부분 출퇴근 시간 2시간 끼니까 10시간. 야근 있으면 12시간. 그럼 사람이 그래도 8시간 자야 되고 그럼 사실 얼마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에서 뭐 밥 좀 먹고 가족들 있으면 애랑 좀 놀아주고 그 틈틈이 또 이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또 자산 관리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왠지 욕심에 가득한 삶인 것 같다.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보람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돈을 주니까 다니는 건데 4시간에 10시간은 직장 연봉에 투자돼 있고 그 남은 시간 한두 시간도 내가 자산 관리에 투자돼 있고 아 그리고 사람들 좀 만나고 그럼 하루에 기도 15분 하기도 어려운 내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영적으로 초라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인 것 같다. 아 왠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산관리도 다 그만두고 내가 그냥 가난해도 딱 괜찮다라고 밑으로 딱 내려가서 그냥 한 반나절 정도 아르바이트하면서 말씀 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자산관리 하는 거나 뭐 이런 건 뭔가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 거 여기에 막 신경 쓰는 게 뭔가 하는 게 멀어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있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관점의 결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의식화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는데 신구약이 충돌할 땐 신약이 맞으니까 가난이 맞다.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경제관. 그렇죠? 구약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언은 분명히 부유함을 지향해요. 근데 잠언 읽을 땐 그렇게 느끼셨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신약에 읽어보니까 자족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가난을 만족하는 걸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은 원래 올드 버전이랑 뉴 버전 있으면 뉴 버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신약이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여러분 이게 맞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맞고 틀리고 뭐 이거 자체를 이게 맞으면 이렇게 가야지 우리는 성경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쵸?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럼 우리 진짜 정직하게 직장 다 그만둡시다. 반나절만 일하는데 찾읍시다. 프리터 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전도하자고요. 하루에 3시간씩 말씀 읽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정쩡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막상 그렇게는 안 가르쳐요. 근데 은근히 그런 뉘앙스만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도저도 아니에요. 막 열심히 돈 벌어서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명확하게 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깨닫고요. 그 방향을 따라가자고요. 왜냐하면 어정쩡하니까 돈 문제도 자꾸 하나님을 배제하잖아요. 돈 문제는 내 인생에 되게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내 인생의 큰 부분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잖아요. 뭐 결론부터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설교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이거밖에 관심 없어요. 사실 이 관심에서 사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정말 이 말씀이 이 말씀인지. 다른 본문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주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명령한다고 얘기해요.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이를 만들기만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형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한 단락이에요. 보세요. 무슨 상황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말론이 좀 강해졌어요. 이단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종말론 쪽을 좀 더 의미 있게 다루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갔냐면 곧 종말이 올 건데 곧 종말이 올 건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일하는 거를 안 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룹들이 생겨났어요. 에? 안 돼? 미안해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이렇게 나가긴 나간 거지? 아, 오케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룹들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을 안 하고 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하고 자기들끼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이것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바울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질서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무질서하다 얘네들이. 질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질서는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질서인데 이 사람들이 무질서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강하게 책망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먹는 문제는 일로 오는 거야. 영혼 구원의 문제는 은혜로 오는 거고. 네가 은혜 받는 걸 하면서 입에 뭐가 들어가기 바라지 마. 바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냐면 맨 첫 줄이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배제시키라고 얘기해요.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이유가 아닌 상태예요. 교리적이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데 열심히 일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만 계속하고 이게 속세에서 완전 떠나는 게 신앙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아, 그거는 교회 정체성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배제시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걸 굉장히 심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게으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니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히 가져서 그런 게 아니야.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갈망으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실한 노동은요 때로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이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근데 하루에 한 시간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을 구현하는 데는 여기서 느끼고 깨닫는 걸 실천해보는 노동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영성 훈련이. 아 그래 말씀을 사랑해야지. 아 그래 사랑. 아 사랑 너무 좋다. 그리고 같이 느끼는 사람끼리 모여서 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니? 이거 뭐가 힘들어? 근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피곤한 가운데 내가 이 얘기는 그냥 상추되는 가운데 아, 이 과정에서 내가 인간을 어떻게 존중해 나갈 것인가 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그게 영성이 훨씬 더 큰 성장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론만 공부하는 건 쉽죠. 여기 현장에 가는 게 진짜 필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만 있으려고 하고 여기 안 가려고 하는 걸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게으르게 행하여. 너희가 게으르게 행하여.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만 있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뭐 없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가 그렇게 좋아. 왜? 교회 가서 있으면 엄마가 안 혼내거든. 교회 수련회 가고 이런 건 안 혼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자율학습 방학 때 이제 보충 수업 하잖아요. 근데 보충 수업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교회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수련회를 갔죠. 보충 수업 그냥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집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내가 담임하면서 이런 보충 수업이긴 하지만 이건 정규 수업이랑 똑같이 가는 건데 이걸 안 온 놈이 처음이라고 막 기도원에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당장 보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고등부 목사님이 그 고등 목사님이 그때 송태웅 목사님이셨는데 오셔서 학교에 가도 된다. 너한테 가라고는 안 하겠지만 가도 된다. 근데 저는 아 목사님 저는 끝까지 수련회 있겠습니다. 저는 이 은혜 자리에 끝까지 있겠다. 그래서 목사님 되게 감동받으셨어요. 사실인즉 저는 그때 공부를 잘 안 하던 애였어요. 수련회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때. 수련회 너무 재밌잖아. 수업 재고 가면 맞으면 돼. 난 그걸 자주 하던 사람이야. 그냥 맞으면 돼. 그냥 여기서 그냥 찬양하는 거 좋고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신앙 없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영적인 시간들이. 그리고 또 성도들이랑 교제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그리고 막 학교 가서 막 하루 맞으면 되지. 뭐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저를 볼 때 어때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아니지만 이 안에 뭐도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게으름도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산교 교회의 교인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막 하나님 얘기만 하면서 여기 모여있어. 그리고 일을 안 해.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대산교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룹들 있죠. 그래도 일을 하는 그룹들.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이 구제비가 돼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교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신앙 더 좋으면 직장 때려치고 와서 여기서 교회에서 막 계속 그러고 있고 신앙이 덜 좋은 친구들이 막 일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바울이 기가 막힌 게 이 사람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헌금을 내면 그 구제비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말이죠, 도대체, 교회 꼴이. 그러면서 이게 영적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는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좀 강하게, 그런 문제까지 있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긴 해요. 요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모범,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 간도 있을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너희들 간도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일했어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어떻게 일했어요? 바울 생각하게 나 정말 수고했다 열심히 일했어요. 바울 생각하게 나 정말 애썼다 열심히 일했어요. 바울 생각하게 자기 근무 시간이 어땠어요? 주야로 일했다고 일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교회에서 페이 받고 내가 영적인 일만 하디? 원래는 내가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럴 권리가 있어. 그런데 내 사역을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두 가지 오해를 항상 받을까봐 바울이 고민했죠. 하나는, 아, 바울이 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할까봐.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회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돈 때문에 저거 하나라고 오해받을까봐 바울이 자비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그런 식으로 계속 영적인 일만 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처음 기독교에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의 모델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오해할까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 일했다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낮에 수고하고 애써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하고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대로 저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이 잘하는 거구나라는 샘플링을 하려고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런 모범까지 보였는데 너희들이 다른 걸 얘기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더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의 모범이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범이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럼 열심히 일하고 돈은 안 벌어요?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제시하는 모델은 뭐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건 신경 안 쓰고 게으르게 아니 가난하게 살고 그게 뭐 자기가 가난을 이걸 모델로 제시 안 해요. 바울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사는 거. 이런 게 싫거든 먹지도 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 이걸 모델로 얘기해요. 그쵸? 이게 모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럼 자족은 뭐예요? 다시 봅시다. 한 구절을 보니까 이렇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너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러나로 시작된다는 게 뭐예요? 그 앞단의 맥락이랑 완전 연결된 얘기라는 뜻이죠. 그게 독립적으로 딱 갑자기 항상 깃발을 쉬지 말고 위하여 권사 감사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어떤 메시지나 가르침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속에서 자족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당시에 본문을 3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을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시고요. 누군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가 잃어버려 경건 이익의 반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럼 이게 굉장히 한국어로는 나쁜 문장인지 아시겠죠? 3절에서 시작한 문장이 6절에서 끝나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니요. 이 긴 문장의 마지막 줄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 문장이라고. 한 단락도 아니고 한 문장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까지 연결하고 읽어보고 설명하죠.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을 생각할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는 이 설교 했었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소녀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해요. 본문을 보시면 뭐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성경책을 펼치고 있으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본문 보시면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단에 뭐를 얘기하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자족 얘기한 뒷단에 그 문제의 중심,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앞단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하냐면요.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 여기서 불교를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핵심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들이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닌 게 돌아다녀요. 이 다른 교훈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다른 교훈이에요. 이 교훈은 교만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 자기가 원래 갖고 있다는 생각이 맞다는 생각에 막 사람들이랑 논쟁하고 오히려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 논쟁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패턴의 문제지 핵심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 다른 교훈의 핵심이 뭐야? 라고 했더니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이 다른 교훈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돈 줘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교훈. 근데 이게 기독교의 교훈인 것처럼 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너가 돈 주십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 돈 주십니다. 네가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하고 네가 경건 생활 잘하면 돈까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게 잘못된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교훈이 돌아다니는 것의 중심 문제가 뭐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뿌리가 이런 문제를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전체 단락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단락의 가르침 속에서 뭘 얘기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게 이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권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돈이 아니라 영혼을 좀 더 너희 중심 가치로 둬야 된다는 게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권면이에요. 이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전 설교에서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한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이건 맨 처음 부자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죠. 그렇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돈 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너의 문제 중에 하나야.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인생 문제가 전체가 해결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같은 얘기죠. 네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돈 문제가 네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아. 돈 문제는 너 일부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거야. 아까 바울이 첫 번째 권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대꾸가 되죠. 앞쪽은 뭐예요? 중심이 뭐 있어요? 이익이 중심이고 경건이 방법이에요. 그렇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경건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바라봐야지.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바라는 게 혹시 내 영혼에 해롭진 않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내 건강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돈을 바라보는 방점이 혹시 내 영혼을 상하게 하진 않는지, 나 어떤 방침으로 돈을 대하는 게 내 영혼에 유익한지 이걸 생각하라는 것.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 뭐예요? 두 번째 권면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권면이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족이 뭐냐? 다시 생각해보죠. 자족이 정말 안 빛났도입니까? 봄을 좀 보죠. 무엇의 반대가 자족인지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자족의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을 표현할 때 투기와 질투를 얘기해요. 투기와 질투가 뭐예요? 돈 문제에서. 왜 쟨 저렇게 돈이 많아? 난 없는데. 이게 투기와 질투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욕심이라고 얘기하죠. 부유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돈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이거의 반대가 자족이에요. 그렇죠? 내가 투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돈을 사랑하는 거에 반대가 자족이에요. 자족이 뭐예요? 그러면 자족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돈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유, 가난해서 이게 아니에요. 난 가난하지만 게으른 게 좋더라고, 나는. 난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는 거 싫더라. 난 그냥 좀 여유롭고 가난한 게 좋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족은요, 내가 서 있는 뭐예요? 돈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 내가 지금 500만 원 벌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일단 난 5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난 600만 원 벌고 싶어. 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난 100만 원 벌어요. 그럼 뭘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난 1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받아들여요. 근데 나는 150만 원 벌고 싶어. 난 지금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에요. 난 지금 마이너스 5천인 사람이야. 근데 난 제로로 가고 싶어. 난 한 10억 있어요. 아, 난 10억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난 12억, 13억, 15억 가고 싶어.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 왜 돈 없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건 정부건 누구건 간에, 부모건 간에 누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지금 이 자리가 잘못됐잖아. 자리를 옮겨줘, 자리를. 이게 자족하지 않는 거예요. 질투, 욕심, 돈을 사랑하는 거.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자족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자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족하지 않으면. 자족하지 않으면 원망과 게으름이 와요. 자기 돈자리 안 받아들이면. 나 왜 여기야? 원망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럼 원망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의 책임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문제 해결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피해자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해결을 해? 내가 망친 문제가 아닌데.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그러면 자족이라는 건요, 경제 불평등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5000년 동안 경제적으로 평등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 가야죠. 그쵸? 일단 우리가 경제로 불평등한 구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걸 노력하고 해결해 가야죠. 또한 그 구조 속에서 일단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받아들이고 내 경쟁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해야 되죠. 이 불평등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불평등을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리고 항상 자기보다 더 높은 경제적 자리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억울해합니다. 비교할 때 시리아 난민촌이랑 비교한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랑 비교한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북유럽. 옛날에 미국이 제일 잘 사는 줄 알고 미국이랑 비교하다가 미국의 서민들은 잘 못 사는 걸 알았더니 이제는 어디예요? 이제는 북유럽. 유럽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지금 한국이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북유럽. 아프리카 안 하고 인도 안 하고 북유럽. 북유럽보다 우린 못 살아. 내 밑으로 비교 안 하고 내 위로. 쟤는 왜 나보다 더? 쟤는 왜? 왜 쟤는 나랑 똑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원망.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게으름.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을 줘야 돼. 이걸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바울이. 그쵸? 이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면서 기회를 낭비하게 하고 재정적 문제를 망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지 말고 자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네 출발선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열심히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럼 세 번째, 자족의 지향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에 가면 만족해야 돼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한국 사회에서 부의 기준이 뭐예요? 2020년 한국 사회에서 부의 기준은 집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거 아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집이 부유의 기준이었던 게 그렇게 물론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있지만 그보다 인류 역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부의 기준이 집이 아니었어요. 의식주 중에 그렇죠? 제일 부의 기준을 자주 사용하는 게 식이었어요. 식. 그러니까는 현재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어떤 가난이에요? 좁은 집에 사는 가난이에요. 그렇죠? 지저분한 집에 사는 가난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에 가난은 뭔지 아셨습니까? 뭔지 알아요? 마당이 있는 집에 사는 게 꿈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가난은 아사, 보릿고개를 못 넘어가는 게 가난이었어요. 내가 이번 보릿고개에 우리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가 가난이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의 꿈은요, 이 밥에 고깃국, 내가 흰 쌀밥 가득에 고깃국 원 없이 먹어보는 게 부유함이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 부유함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먹고 살만하면 부유한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건. 이건 중산층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 아, 너 먹고 살만하니? 너 중산층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다가, 2000년 전 유다의 기준이 뭐였겠어요? 집이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유대 사람, 유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아, 나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어. 이게 꿈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다 마당 있는 집에 살았어요. 마당 있는 집에 살았다고. 아주 어려운 천민 계급에 있는 분들도요, 그냥 방세계 마당 있는 집 25평형에 살았어요, 다. 그렇죠? 어디 시골 농가를 가보세요. 집이 얼마나 넓은지. 그건 옛날의 기준이 아니었다고. 옛날의 기준이 뭐였어요?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바울이 얘기하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여기라라고 말할 때는 이 내용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야, 먹고 살만 하면 만족을 해. 라는 얘기예요. 먹고 살만 하면 만족해. 그렇죠? 극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먹고 살만 하잖아. 너 먹고 살만 하는데 왜 이렇게 더 돈에 신경을 써? 그건 네가 돈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건 아니야. 너 먹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돈에 신경을 써? 너 되게 사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 아니야. 너 왜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돈을 신경을 써? 돈으로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건 네가 돈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거 아니야. 돈으로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돈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하고 돈으로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너 그거는 영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야 되는 자존감의 문제나 안정감의 문제를 네가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돈은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들 아시겠어요? 그냥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지점은 뭐예요? 바울이 문제로 제시하는 건 부자는 잘못된 건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여기다가 설정해놓고 난 사실 저만큼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라고 설정해놓고 그러지 못한 거에 실망하고 원망하느라 게으르게 사는 거 이게 잘못된 거고 마음은 항상 부유함에 가 있으면서 오히려 게으른 거 조급한 거 욕심내는 거 편법내는 거 지름길 찾는 거 이게 문제인 거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경제적 자리를 받아들이고 아, 이 정도가 내 출발선이구나. 그럼 과거에 내가 잘못했건 부모가 잘못한 건 다 상관없어요. 지금 자리를 받아들이세요. 지금 내가 내 총장이 얼마 있는지, 지금 내가 부채가 얼마인지, 어제 내가 무슨 사고를 쳤던 건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내가 부모 때문에, 사회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예전에 투자를 잘못해서 다 괜찮아요. 받아들이세요. 과거에 나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받아들이시고,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이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자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족을 가르쳤으니까 바울의 경제생활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오늘도 잠깐 얘기했죠. 베드로는요, 생활비가 풍족하게 나왔어요. 가족 생활비까지. 그렇죠? 가족들이 그냥 먹고 살 만큼 돈을 줬어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 대상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반복합니다. 이방인을 사역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독교인의 첫인상이란 말이야. 근데 바울이 페이를 받고 사역을 하면 이방인들이 돈 때문에 하는 거라고 오해할까봐, 그리고 아 원래 저렇게 사는 게 영적인 삶이라고 오해할까봐, 바울은 근데 항상 이방인 사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개척 사역을 했으니까 주로 뭐여야 됐어요? 주로 진짜 자기가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설교를 했어야 됐어요. 그게 바울의 경제적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왜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영성이 떨어져서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월급 안 많은 사람은 영성이 깊고 월급 받는 사람은 영성이 적어요? 아니에요. 베드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의 메인 사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대제사장, 서기관,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페이를 받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인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오해도 하지 않는다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되는 권리대로 페이를 받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이 상황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바울은 경제적으로 이 상황에서 사역을 하겠단 말이야. 쟤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나는 진짜 일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요? 쟤는 저런데 난 왜 이러냐 그래요? 아니죠. 받아들이죠. 그럼 받아들이면, 아, 난 돈 없어도 좋다 이래요? 아니죠.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하죠. 열심히 일해요. 자기 경제 문제 해결해 갑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치는 자족이에요. 전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단어만 따지 않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롤모델이라고, 경제적인 태도에. 바울이 한 번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럼 경제로 어떻게 떨어졌죠? 여기까지 떨어졌죠. 여기까지. 아, 그 당시 감옥은요, 냉난방이 되겠어요? 밥을 제대로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바닥까지. 쟤네들은 그냥 저렇게 다 사는데, 하나님께 경제적으로 날 여기다 쳐박았단 말이야. 원망해요? 안 하죠.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거의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아, 감옥이어서도 난 여기가 하늘나라다. 감옥 차갑지만 주의 성령으로 난 따뜻하고, 바울에 주는 밥, 감옥에서 주는 밥이 굶어 죽게 생겼지만 난 이걸 먹고도 이걸 진수성찬으로 느낀다. 바울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 하는 말씀이 그 얘기가 나오죠. 내가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도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잖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자족할 줄 알아. 난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 모든 비결을 배웠어. 나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구나.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흔들진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 자체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이. 돈을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막 요청하고 돈을 뜯어낸 건 아니지만, 감옥에 있을 때 후원금을 보내주는 거에서 감사하고 땡큐 노트까지 쓴다고. 잘 쓰겠다고. 더 안 보내도 돼. 네 부담 갖지 마. 내가 보내준 건 진짜 잘 쓸게. 바울이 감옥이 투옥됐을 때, 그 당시는요, 투옥이 되면 그 정부가 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가족들이 얘를 서브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죽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아예 붙어서 바울을 그 바깥에서 계속 챙겨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보낼 때 내 겉옷 외투 있는 거 감옥으로 보내라고 얘기해요. 나 추워도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 경제적 현실, 감옥이란 경제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합니다. 좀 더 감옥에서 편하게 있기 위해서.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오해를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이기도 하죠. 뭐 평소 저 같지 않게 본문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이런 편견을 오늘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까지 들었어도 이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 살아면서 이제 묵어있던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또 그게 이제 튀어나온다고. 안빈낙도는 나중에 원망과 게으름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안빈낙도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안빈낙도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돈 문제는 신경 안 쓰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은근한 태도를 갖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한 다음에 완전 돈 꽂혀버려. 100%로 가버려요. 50%의 문제인데. 20%로 취급하다가 100%가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평소에 먹고 살만 할 때 안빈낙도로 돈을 안 모으고 써요.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와 있고 뭐 하나님만 관심 있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고 뭐 돈 문제 자기 되게 잘. 여러분 돈을 함부로 쓰는 게 돈 문제에 자유한 겁니까? 돈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돈 문제에 자유한 거예요? 돈 문제에 자유한 건 돈을 내가 완전히 틀어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게 돈 문제에 자유한 거지. 돈을 내뱅개 치우는 게 무슨 돈 문제에 자유한 겁니까? 돈이라고는 일도 모르는 거지. 그렇게 이제 안빈낙도로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지 했다가 안 해주시면 원망하고 아 몰라 나 이렇게 돼버려서 게을러지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뭔가 점프할 거 갑자기 무슨 욕심내고 100%로 몰입하고 그렇게 욕심내고 점프하려고 하니까 그 점프하는 거 틀어지고 그럼 진짜 처박히고 하나님이랑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트랙을 타지 마세요. 애초에 이 트랙을 타지 마세요. 첫 장면부터 고치세요. 내가 일하기 싫은 건 먹지도 말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관리해야 되고요. 돈을 그래서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경제 환경으로 나아가야 돼요. 누가? 내가. 내가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 날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이 경제적 중심. 아주 간단한 정답. 도덕적인 정답. 제대로 된 정답.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지 않는 정답에 서십시오. 돈 문제에 있어서. 이 흐름을 가지 마세요. 돈에 자유하다고 얘기하다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안 해주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그러다가 욕심 부리고 욕심 부리니까 일 틀어지고 우리 여기서부터 벗어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경제적 자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손을 부지런히 올려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걸 해결해 주실 거예요. 차근차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욕심 안 부리고 하나씩 해결해 갈 때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건 경제 문제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간구예요. 내가 차근차근 내가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며 내가 편법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편법이나 지름길을 찾지 않고 하지만 건강한 투자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투자하다가 대박도 나실 수 있죠. 여러분 축하드려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걸 찾아 헤매지 않고 그걸로 내 성실을 흐트리지 않고 그렇게 차곡차곡 해가는 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제가 축복합니다. 함께 분명 여러분들 경제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실패한 실수는 괜찮아요. 여기서 받아들이세요. 나 자신도 원망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적용을 조금 더 해봅시다. 여덟 가지 자료 한번 나눠볼까요? 이건 그냥 재미삼아. 삶의 자리가 여덟 개가 있어요. 1번. 부모님이 부유해요. 물려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훨씬 앞에서 출발해요. 이게 1번. 이게 레벨이 아니에요. 옆으로 생각하세요. 첫 번째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여덟 가지 경제적 상황이 있어요. 1번의 사람은 부모님이 부자여서 태어날 때부터 부자세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축하드려요. 우리 교회도 계시죠? 축하드려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받아들이세요. 왜 받아들이질 않아? 난 이분들이 이 자리 안 받아들인 것도 이해가 안 가. 받아들이세요. 거기서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안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부자 아닌 척하는 거. 나중에 받을 거면서 안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진짜 안 받을 거면 안 받을 거라고 얘기해. 나 아닌 척하고 다니지 마.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죠? 1번, 부모님이 부유한 거. 두 번째, 내가 재능이 많은 거. 업무 능력이 탁월한 거. 공부 잘하시는 거. 대기업 들어가시는 거. 혹은 대기업 들어가서도 늘 일을 잘해서 승진하시는 거. 2번. 세 번째, 재리에 밝으신 거. 요즘에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투자 잘하시는 거. 재리에 밝다고 얘기하죠. 재리에 밝으신 거. 4번. 평범한 배경, 평범한 능력, 평범한 기회, 평범한 성실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사람들 제일 많죠. 평범한 능력, 기회, 성실 이런 걸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거. 4번. 부족한 배경, 부족한 능력, 부족한 기회, 부족한 성실로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5번. 아, 죄송해요. 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한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부모님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고 내 재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고 그렇죠? 나한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아서 약간 빠듯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많죠, 우리 가운데. 6번. 불운이 생겨서 운이 없어서 어려운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아이, 부모님이 씨. 아, 내가 초반에 그런 것 때문에 꼬여가지고. 아, 내가 그때 그걸 날려서. 운이 없었죠.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위기가 생기거나 관계적으로 위기가 생기거나. 관계적 위기가 경제적 위기가 생기거나. 그렇죠? 그게 6번. 7번. 능력이 부족한데 기회도 없고 게으르기까지 해서 일할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거. 7번. 8번. 애초부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노력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거. 8번. 그럼 1번부터 8번까지 사람들이요.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어디건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받아들이세요. 전 8번인데 여러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8번은 베네수엘라 얘기하는 거고 시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8번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건 한국에 거의 없어요. 베네수엘라 얘기하는 거 베네수엘라. 나라가 망하는 거. 시리아 얘기하는 거 전쟁이 나는 거. 엄청난 불운이 생겨서 노력을 해서 극복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거. 방글라데시 시골 마을에 태어난 거. 인도 불가촉 청년으로 태어난 거. 태어나봤더니 난 주민등록증 안 나오는 내가 집시로 태어난 거 유럽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지금 세계 몇 억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요. 1번도 많지 않죠.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2번에서부터 한 6, 7번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의 6, 7번도 아니고 본인 5번인데 6, 7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 여러분 자리를 그냥 객관하고 딱 받아들이세요. 어떤 사람 1, 2, 3 조합이에요. 뭐 장난치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그냥 실제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린 사람은 부모가 돈도 많은데 없는 것도 탈력하고요. 본인도 재리도 높아요. 그럼 쭉쭉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세요? 괜히 과도하게 겸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일하게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1, 2, 3번이세요? 1, 2, 3 조합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일중독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끝까지 가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데 쓰세요. 여러분 1, 2, 3인데 어설픈 데서 게을러지지 마세요. 이제 놀고 먹자 하지 마세요. 파이어족 되지 마세요. 일하세요. 일하면서 먹고 사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여러분 6, 7, 8입니까? 합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럼 거기서부터 한 걸음을 떼십시오. 좀 더 나아질 거예요. 분명히 좀 더 나아질 거예요. 분명히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한 걸음씩 나아갈지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설교를 하는 마음 오늘은 돈 문제 마지막 설교를 아무래도 좀 제 마음을 더 많이 정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투가 좀 싹싹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여러분. 제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림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가장 큰 마음. 어떤 그림? 돈에 상관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내가 기도와 말씀만 열심히 하면 돈은 벌리겠지. 이 그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실에서 마음의 거실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회사생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내가 어려운 걸 안 하고 쉬운 것만 했는데 어려운 걸 한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내가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요. 절대 쉬운 기회는 아닐 거예요. 그 기회를 기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그림을 내리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냐면요. 밀레 만종을 하나씩 다운받으세요.
인터넷 돌아다니니까 그 여러분 갤러리 하나 넣어놓으십시오. 밀레 만종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노동의 그림이에요. 하루 종일 감자를 캔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대한 종소리를 듣고 잠깐 고개를 숙여 주님을 찾는 것. 오늘도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내 몸을 주셔서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속속 열심히 일함으로 이 감자를 캐어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내가 잠시 고개를 숙여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노동의 그림이에요. 내가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엄청난 일이 생겨서 내 인생 경제 문제가 이렇게 점프하더라 이거 말고. 이 그림이 교체되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많이 버실 거예요. 그 많이가 개인적이에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 기준보다는 적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버실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청빈에 대한 환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뭐 오늘 그냥 설교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청빈은요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이에요. 프란체스코 그런 삶은 존경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보편적인 삶의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독신으로서 부름받아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독신이 삶의 규칙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청빈으로 부름받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존경해 마땅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적인 삶의 기준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청빈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팀이 어디였어요? 예수님 이전의 팀이 세례요한의 팀이었죠. 세례요한의 팀은 어땠어요? 세례요한은 메뚜기랑 석청만 먹었어요. 그렇죠? 메뚜기랑 석청만 먹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전에 유명했던 목사님은 메뚜기랑 석청만 먹었어. 근데 새로 유명해진 목사님이 뭐 드셔? 포도주를 그렇게 드셔. 파티를 다 가셔. 초대받으면 잔치집에 다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 드셨어요. 그리고 이 팀은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을 해. 하루 풀로 굶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멤버십이. 이 팀은 한 달에 금식을 하루도 안 해. 맨날 먹어.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는 먹는 게 굉장히 큰 기준이었어요. 우리 요즘에 우리가 집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이분은 저기 어디 임대주택 중에서도 뭐 그냥 임대주택도 아닌 고시원 같은 데 사시는 분이야. 이분 목사님인데 고시원에 살아. 이분은 괜찮은 데 살아. 23평인데 강남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후원금도 거의 안 받았어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선교팀은요 후원금 받아서 그걸로 생활 경비를 다 썼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청빈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가난에 대한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듣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4주 동안 설교하기가 참 쉽진 않았어요. 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제가 못하던 거라. 자, 잘하는 걸 선교하면. 그런데 지금 제가 막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자아비판이에요. 정말 제가 했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근데 조금 말을 세게 한 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배웠던 게 좀 억울해서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먼저 그날을 그를 우월하고 배웠고 그냥 돈 상관없어. 돈 상관없어. 막. 그냥 되게 쉽게 했어요. 되게. 그 다음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했고 그 다음에 어려워졌고 그리고 왜 퀀텀 점프가 안 나오지? 이렇게 팍 튀는 게 왜 없지? 뭐야 이런 식으로 그냥 꾹 가는 거야? 그래서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저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저 굳이 따지면 가난한 쪽인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경적인 마음 자세를 고쳐먹었더니 해결해 주신 것들을 조금씩 이제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이 흐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설교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누구도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과입니다. 아마 10년 전에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돈에 대해서 물론 뭐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 제 예전 설교를 보면 지엽적인 부분에 가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인색하지 말라든가 돈이 너에게 너무 중요하면 안 된다든가 이 부분을 강조하느라 애초에 그러면 주의사항만 계속 읽는 거잖아. 사용설명서는 설명을 안 해주고.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진짜. 어쩌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다들 그러길래. 그래서 저도 정말 올해가 돼서야 진짜 바울이 돈에서 뭐라고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건 저도 올해예요. 저도 막연하게 바울이 자족하라고 했잖아 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설교를 한번 들으시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이 정말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막연하게 갖고 있는 생각 말고 없는 욕심도 말고 돈에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돈 문제에 하나님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돈이 유행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다 돈에 가 있는데 돈 문제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문제가 엉킨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하나님을 초대하시는 건 좀 익숙하시죠?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족이란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익숙하지, 그렇죠? 우리가 노동의 영역에 내가 직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익숙하시죠? 근데 그것처럼 돈 문제 하나님을 초대하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무관심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지금 조급한 건 아닌지, 내가 성실한지, 내가 그냥 뒤로 퍼져 있진 않은지, 내가 이 돈 문제에서 가져야 될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돈 문제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 가셔야 돼요. 그렇게 풀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돈 문제는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기도하지 않으면 지키시기 어려워요. 근데요, 돈에 대한 제대로 된 마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돈 벌어도 장기적으로 그 돈 지키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돈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돈이랑 정말 잘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마무리합시다. 제가 쭉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냥 언급만 하고 마무리하죠. 첫 번째,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돈 문제 무시하는 사람 남들에게 돈 문제 압도됩니다. 돈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돈에 빠지시지 마세요. 돈 문제 중요하지만 유일한 문제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N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럼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요. 돈보다 영혼이 중요하고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거 다루시면서 돈 문제 보세요. 세 번째, 돈 사랑하시면 안 돼요. 돈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짝사랑, 외사랑 오래하시면 정서적으로 파탄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네 번째, 돈자리 받아들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서 있는 자리를 부정하고 출발선을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출발선이에요. 공평하지 않아 보여도 상관없어요. 원래 불공평한 거니까 여러분 뒤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 받아들이세요. 여기서부터 뛰시는 거예요. 돈자리 받아들이세요. 다섯 번째, 돈의 목적을 정하세요. 돈의 목적을 정하세요. 돈의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돈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돈을 수단으로 남아있게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돈의 목적을 정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성실하세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내가 게으른 상태에서 뭔가 돈 문제에 계속 문제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9-to-6를 보세요. 성실하셔야 돼요. 그게 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예요. 내가 성실한 가운데 하나님께 돈 문제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 문제 일하실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돈 문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재정적 문제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문제에 우리가 올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서 계신지. 혹시 돈에 무관심하고 그냥 연연하지 않는 게 가장 성숙한 이 유교적인 상식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그럼 돈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낭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돈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바울 같은 지성인과 사명받은 사람도 수고하고 했어 제가 먹고 사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럼 우리 억울하다 하지 말고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좀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자족의 위로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받아들이면 먹고 살만하게 하신다는 게 자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자리를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 먹고 살만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공존하죠. 제가 그래요. 욕심과 두려움. 아, 경제적으로 지금은 웬만한데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래서 좀 많이 쌓아놨으면 좋겠다는 욕심. 그렇죠? 우리가 하는데 맞는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그쵸? 우리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성실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이게 분명히 내 경쟁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이다. 나와 함께. 내가 성실로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요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시고 아, 여러분들 경쟁 문제 함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런 재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보다 제가 이런 태도가 있었군요. 제가 그것들을 회개하며 이런 태도로 나아가겠사오니 저 내 인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경제의 문제로 어려워가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경제의 문제로 어려워가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아버지, 경제 문제를 어려워가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주님,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아버지,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이들의 경제 문제에서 돈에 묶인 마음에서 이 두 가지로부터 이들을 벗어나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고 이 돈에 묶여있는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길 마음이 아니 풀려지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들을 벗어나게 하여주시옵소서. 이들이 돈의 문제가 이들과 늘 사망의 올무가 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여기서부터 풀려나 다시 한번 영혼의 문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제가 있어 이 문제에 상의한 프로그램을 자유를 얻고 회복 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문제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거나 고민되거나 이 문제에 마음이 눌려 있거나 이 문제에 욕심나거나 이 문제에 돈을 사랑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이 돈 문제로 인생을 흔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여 가운데 저런 데 하나님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가 정답 자리, 정답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정답의 자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버지, 정답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기준을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논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논쟁하기를 멈추고 기준을 바로 세우며 그 기준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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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들 가운데 마음과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중보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기도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보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서 있습니다. 내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가 백신이 나오고 이런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좀 안도하는 마음도 있지만 물론 해결되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기간에 너무 많은 확산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원래 첫 마음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사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확산이 멈춰주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생명을 지켜주시길 또 나와 내 주변에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제가 꾸준히 기도하기보다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또 안일해지고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또 안일해지는 것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반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반복을 회개합니다. 제가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이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방역의 문화의 성공이라고도 얘기하시면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아버지, 저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저희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역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세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개입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바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묶이고 내 삶이 묶일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이 돈 걱정이 내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내리고 내 삶에 대한 바른 태도로 흔들리고 이 돈 문제가 욕심으로 자라나 내 인생의 방향성까지 흔들 때가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돈 문제를 외면하고 돈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쳐 주시는 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뛰어들어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 재정적인 문제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돈 때문에 묶여있는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돈 때문에 묶여있는 삶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보다 중요한 건강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확산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일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저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도 이마치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신명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광고 말씀이 조금